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난달 급증기에 비해서는 한 단계 완화된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정석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나오면서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폭증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3차 유행이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서서히 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해 어제부로 누적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이르고 보름 전쯤부터는 사망자가 매일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결국 1,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지 11개월 만으로 3차 대유행 이후 사망자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조태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320일 만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3일 누적 사망자가 580명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12월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숨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사망자 급증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연령층에서 환자가 다발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누적 사망자 1,00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95%에 이르는 등 사망자의 다수는 고령층이고 특히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양병원 등이 특히 위험한 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밀집한 시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양시설 집단 감염 시 적용하는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 증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 계획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2명 모두 검역 단계 또는 입국 뒤 접촉자 가운데서 발견돼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는 앞서 확진된 고양시 거주 일가족 3명과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기내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집단 감염지가 된 서울 동부구치소가 다소 황당한 조치를 추진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동에 청소 도우미로 지원하는 수용자에게 가석방이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관련 소식 김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선 동부구치소가 이번엔 황당한 대응 방안을 추진해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모인 격리동 청소를 비확진 수용자에게 시키겠다는 것으로 심지어 자원할 시 가석방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밀 수용 문제 해결 차원이란 게 구치소 측의 설명이지만 외부에선 즉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용자에게 감염 위험을 전가하는 비인권적 대응일 뿐더러 방역 전문가도 아니라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입니다.
방역을 전제로 한 청소와 이 소독이고요. 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한편 동부구치소는 어제 직원과 수용자 860여 명에 대한 6차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검사마다 확진자가 대거 나온 만큼 이르면 오늘 나올 결과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방역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와는 별도로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3명과 출소자 1명 등 4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누적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 교정시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오늘 방역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잔입니다.
백신도 이렇다 할 힘을 쓸 수 없는 게 지금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새해부터 봉쇄령을 내리거나 강화하는 국가가 하나둘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제부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 이틀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3차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과 비필수 상점이 폐쇄되고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사실상 외출이 금지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다 보니 환자가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대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달 말까지 봉쇄 조치를 강화합니다.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이외에 한 명만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거주지 반경 15km 이상 이동이 제한됩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내일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은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할지 결정합니다. 일본은 어제 5천 명에 육박한 하루 확진자, 76명인 하루 사망자, 771명인 중증 환자 등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모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선박을 억류한 이란과 협의할 실무대표단이 이르면 오늘 출국합니다. 정부는 일단 이란이 외교적 해결에 공감하고 있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홍재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이란 측과 접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선원 20명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고 선박 억류 배경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 등도 이번 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이 해양 위험으로 여러 건의 고소가 들어와 법적 절차에 나선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내 동결 자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란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특별 승인까지 받은 마당에 한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을 겨냥한 이란 혁명 수비대 등 강경파의 소행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인과관계가 약한 편입니다. 결국 이란 측의 진위는 이르면 오늘 현지에 도착할 정부 대표단의 협상 결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일 최종권 외교 차관의 이란 방문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사안 외에 다른 배경이 없다면 협상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이란 정부는 유조선 나포가 환경오염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로 우리 은행들이 동결하고 있는 이란 원유 수출 자금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에 인질극을 벌인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근거 없이 동결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서 선박 나포가 한국이 동결한 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장 솔직히 인정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아동학대죄 양형 기준은 4년에서 7년인데 이걸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피해 아동 분리, 보호 의무 소홀 경찰관 처벌 조항 등이 담긴 아동학대 방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입양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50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된 데 이어서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원글은 하루에만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양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지기 전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때마다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양천경찰서장은 세 건의 신고는 몰랐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당일에야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일자 감찰에 나선 경찰은 3차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 5명만 이번 달에 열릴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들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른 경찰들한테도 경각심을 심어줘서
전문성을 발휘했어야 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정인이가 숨진 뒤에도 징계는커녕 진상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문성이 없다며 또 아동보호기관은 강제조사권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제2의 정인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CBS 뉴스 박하연입니다.
이른 아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건 손흥민 선수입니다. 조금 전 손흥민 선수가 리그 컵대회 준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번 득점은 유럽 무대 통산 150호 골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는 2부 리그 챔피언십 소속 브렌트포드. 손흥민은 전반 15분과 후반 15분 두 차례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수비 라인을 내린 탓에 손흥민의 장기인 침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침투로 브렌트포드를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이 조금 전 끝난 카라바오컵 4강에서 후반 25분 유럽 진출 후 15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49골, 그리고 토트넘에서 101골을 넣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유럽 무대 150골입니다. 1-0으로 앞선 후반 25분 은돔벨레가 찔러준 패스를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돋보인 완벽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으로 승리하며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아직 우승이 없는 손흥민에게도 첫 우승의 기회입니다.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이제는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서 고객들은 앞으로 한 번에 카드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 사용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해당 앱은 시스템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이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시고 방한 소품들도 꼼꼼히 챙기셔야겠는데요. 북극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부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도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전북 동부 지역으로 좀 더 확대 강화 발효됐는데요.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8.9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17.5도, 서울도 영하 11.9도의 분포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 원주, 청주, 영하 2도, 광주, 대구 영상 1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서 종일 춥겠고요.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최고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충남, 호남, 서해안 쪽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안으로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도 있는데요.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의 5에서 20, 호남 서부의 최고 30cm 이상, 제주 산간의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 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1에서 5cm,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으로는 3에서 최고 10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가 한동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차피 살아갈 거 재미거리를 찾고 그래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만든 노래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25년 전 오늘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라는 위로의 말은 여전한데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필요한 뉴스들로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